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지난 15일에 이어 닷새 만으로 당시에도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은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직후이자 오늘로 예정된 안보협의회 전으로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해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꺾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독자적인 휴전으로 알레포 동부 봉쇄지역 주민들의 탈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오늘 시리아군이 알레포 북부 부스탄 알 카스르 구역과 카스텔로 도로 등 두 개 지정된 장소에 탈출 경로를 마련했다며 대기 중인 버스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시리아군은 어제 고립된 민간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임시 휴전을 준수할 것이라며 반군들도 두 개의 지정된 통로로 알레포를 떠날 수 있도록 군 병력이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들은 그러나 러시아와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목적은 알레포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반군 장악지에서 민간인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에서 연합지상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 장성이 모술 탈환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라크군에 너무 빨리 진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리 볼레스키 소장은 어제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라크군이 모술로 돌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작전이 동력을 갖게 된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을 압박하면 적은 파괴될 것이라는 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레스키 소장은 또 ISIL이 모술 방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ISIL이 더욱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라크군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국제자선단체인 Save the Children은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의 모술 탈환 작전을 피해 수천 명의 주민들이 탈출했다며 시리아 국경지역 난민수용소에 최근 열흘 새 5천여 명이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에서 겨울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베이징에 왔지만 우리 관계는 봄날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시 주석도 양 국민은 형제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필리핀과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며 갈등을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두 나라는 정상회담 뒤 필리핀 고속철도 사업을 비롯한 기초시설과 에너지, 투자, 마약 퇴치, 농업 등 13건의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또다시 우세한 토론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어제 토론 직후 여론조사기관 ORC와 공동으로 벌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클린턴 후보를 승자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승자로 택한 응답자는 39%에 그쳤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로써 세 차례 진행된 CNN 여론조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점점 줄어들어 이날 가장 근소한 차로 좁혀졌습니다. 이란이 내전 중인 예멘 내 후티 반군에 무기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최근 몇 달 새 두드러졌으며 무기들에는 미사일과 소화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과 서방, 이란 관리들이 통신에 전했습니다. 특히 예멘으로 유입되는 이란 무기들의 밀거래 경로로는 최근 예멘과 이웃한 오만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0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최대한 빨리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ill be defeated.
북한이 오늘 평안북도 내륙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또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북한 함경북도 수해 복구 사업에 6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재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전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 이른바 2+2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양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나라 외교 국방장관들은 19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ill be defeated and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어떤 핵무기 사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는 겁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심각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차원의 제재와 독자 제재 채택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에 대한 고립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두 나라는 특히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의 핵심인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입니다.
이 신설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 국방 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억제의 핵심 요소인 외교, 정보, 군사, 경제를 포괄하는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한 양국의 준비 태세와 결의를 입증하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This step that we are taking on the extended deterrence is further evidence of our readiness, our resolve and our determination.
또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 등 구체적 확장 억제 역량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확인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최대한 빨리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 also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deploy a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battery.
윤병세 장관은 더 나아가 미국 전략 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가 20일 열리는 미한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장관들은 이밖에도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인권 침해, 해외노동자, 대북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수위 높은 대북 압박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대화 의지 또한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능력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며 북한은 비핵화 대화를 통해서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had the power to wipe out North Korea for years.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제재 해제, 경제 협력, 에너지와 식량 지원, 새 평화 방안, 외교 정상화, 한반도 불가침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인 추가 압박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생계 목적의 예외 조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석탄 수출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가장 큰 석탄 교역과 수익 창출은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대북 제재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이는 방어 조치로서의 마지막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나라 외교 국방장관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미국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구체적 공약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미국, 한국은 물론 영내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어제 열린 미한 외교 국방 장관 회의의 주요 내용, 합의된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쟁점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동시에 만나는 회의, 양국 간에 이제 중요한 채널로 자리매김한 것 같죠?
네,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 열렸기 때문인데요. 2 플러스 2, 2 더하기 2 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는 그때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예.
특이한 것은 바로 다음 날 두 나라 간 안보협의회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안보협의회는 196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니까 2 더하기 2보다 훨씬 오래된 회의고요.
네.
두 나라 국방장관이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 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분위기가 그냥 뭐 의례적으로 만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방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요?
네, 그만큼 이 북한 문제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이런 회의 뒤에는 과연 구체적인 조치나 실질적인 진전은 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예.
이번 회의에서는 두 나라 장관들의 발언 수위도 높고 구체적이었을 뿐 아니라 실체가 분명한 합의도 이루어졌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캐리 장관이 11분 넘게 논의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예.
북한에 대한 경고,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 또 미한 동맹의 중요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가 더 적절할 겁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
캐리 장관은 핵우사는 물론이고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역량 이런 자산을 총동원해서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특히 이걸 더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데 합의한 것이 주목됩니다.
네.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요?
네, 캐리 장관이 기자의 질문에 비교적 상세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705는 생계를 위한 석탄 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캐리 장관은 이게 부작용이 크다면서 이런 허점을 통해 북한이 석탄 수출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역시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예.
이런 접근이 군사적 수단보다 낫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미국 조야에서는 최근에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캐리 장관의 일본 발언이 군사적 수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실 이 캐리 장관의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
군사적 수단은 마지막 선택이라면서도 북한에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캐리 장관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북한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물론 그게 미국의 목표는 아니니까 대화로 나와라 이런 취지였습니다만은 최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김정은의 죽음을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도 예.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 당국자들이 일부러 최근 대북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이 핵 위협 강도를 더해가는 북한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캐리 장관의 이날 발언에 들어있는 대조적인 대북 메시지, 그러니까 대화 유인책의 수위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예.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 비핵화 대화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면서 여러 당근을 제시했는데요. 제재 해제나 에너지, 식량 지원 등 과거 자주 거론했던 이 사안 외에 새 평화 방안과 외교 정상화, 한반도 불가침 이런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지금 그렇게 평화나 대화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기에는 좀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 정부는 아주 고강도 대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무튼 이 부분만큼은 캐리 장관 측이 그러니까 미국 측이 좀 더 그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네, 캐리 장관이 평화 체제나 평화 조약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날 그 대북 제재와 압박에만 초점을 맞춘 그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의 발언과는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예.
물론 두 나라의 철저한 공조와 안보 공약이 기자회견 내내 중심 주제이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느낄 고통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만 얘기한 반면에
예.
미 국무장관은 대화와 협상에 열려 있으니 북한이 응하라 이렇게 다른 한쪽에도 문을 열어뒀다는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열린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나온 합의 사항과 쟁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번 미한 외교 국방장관 이른바 2 플러스 2 회의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용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 압박 의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현지 시간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 국방장관 2 플러스 2 회의에서 지난 2010년 시작된 이 회의를 정례화하고 미한 간 차관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건 전면적인 북한 압박에 나선 것이란 평가입니다. 우선 대북 억지력 면에서 미한 외교국방 차관급이 참석하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를 설치하기로 한 건 미국의 해구선 제공을 포함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존엔 미한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 산하 억제전략위원회가 확장 억제를 논의해왔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장급 정도였는데 이제가 격상을 시켜서 차관급으로 올린다라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협의, 차관이 서로 협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까지 갔다는 건 좀 더 긴밀화? 좀 더 긴밀하게 됐다. 협의가. 제도의 틀은 갖췄다.
또 이번 회의에서 나온 공동 성명이 해구선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확장 억제 공약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의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의 안보 불안, 다시 말해서 지난번 그 비온기 사건 있잖아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억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지금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이라든지 또 미국의 전술핵 반입이나 목소리가 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나 또 북한에 대한 억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불안한 감 내에서 상당히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배정호 박사는 아울러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이 해소될 경우 한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 또 미한 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양국은 공동 문서상 최초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직접적 위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엄중함과 시급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번 협의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와 압박의 수위를 높인 건 미국이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란 평가입니다. 여기에다 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경제 제재 차원에 그치지 않고 북한과 제3국 간의 외교 관계까지 건드리는 총체적 대북 접근을 하기로 한 것도 대북 압박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인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간 최대 미화 약 9억 달러 규모의 외화 수입원으로 추정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본격 제기하기로 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 차단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중 석탄 거래 차단 등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시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다자 제재와 미한 양국의 조율된 독자 제재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미한 두나라는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단 유엔 안보리 제재상의 허점을 차단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오늘 평안북도 내륙에서 또다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닷새 간격으로 연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0일 오전 7시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부근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국방당국의 공동평가 결과 이번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미군 전략사령부도 한국 군당국과 비슷한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은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2+2 회의를 마친 직후면서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를 앞둔 시점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의 외교부 대변인 논평 내용입니다.
지난번 10월 15일 실패한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불과 수일 만에 그것도 10월 17일 그 안보리 언론 성명이 채택되었는데 그 이후에 수일 만에 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20일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위성들을 더 많이 쏘고 우주 정복을 위한 진군을 다그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북한이 우주개발국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위성 발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지난 4월 15일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8차례 이어졌지만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6월 22일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당시 발사된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고각으로 발사돼 최대 높이 1413km, 사거리 400km를 기록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15일 평안북도로 발사 장소를 옮긴 뒤 다시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구소련의 SSN-6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시험 발사나 성능 확인 없이 지난 2007년부터 40여 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 전역은 물론 태평양에 있는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됐지만 거듭되는 발사 실패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보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형식적으로 동참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대화와 협상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최대 관심은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 결의 2705보다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느냐 여부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이전보다 강화된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4차 핵실험 때 270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제재안을 의결을 할 거예요. 중국은 항상 우리의 기대는 못 미쳤지만 지난 4차례의 핵실험에서 이렇게 중국의 제재 결의안에 참여했던 내용이나 강도를 보면 항상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대북 제재의 수준은 명시적으로 높일 것인데 민생 부분을 포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트리거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식은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흔들거나 북한 내에 커다란 혼란이 올 정도의 제재에는 여전히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미중의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경쟁구도 때문에 북한의 완충적인 전략적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화되는 대북 제재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선 이에 따라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두고 미한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이나 민생 목적의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고강도 제재에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입니다.
또 제재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민생이라고 예외를 인정받았던 부분이 이제 포함되는 걸 관련해서 결국은 또 힘겨루기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중국은 뭐 북핵 문제에 관해서 기존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만을 언급함으로써 특별하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시진핑 정부의 국내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한국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내년 시진핑 체제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 문제 등 내부적으로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안정적인 정세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고강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데는 대북 제재의 목적을 둘러싼 입장차도 작용한 것이란 관측입니다.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미한과 달리 중국은 대북 제재를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도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입니다.
북한도 문제가 많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제 미국에게도 원인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미국이 이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라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대북 제재가 자국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것도 고강도 제재에 중국이 미온적인 배경으로 꼽힙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의 경우 수년째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북 삼성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 평균인 6.7%보다 낮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전체 31개 성 가운데 랴오닝성이 최하위인 31위를 차지했고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각각 26위와 29위였습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 가운데 약 60%가 지린성과 랴오닝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종규 박사는 그동안 제재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제재를 가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결국 중국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이어가는 것도 중국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추가 제재가 이루어져도 숨쉴 틈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체제의 그 전복, 도모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 신뢰를 중국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어려울 거다.
신 교수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중국이 움직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체제가 민생은 철저히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함으로써 21세기 역사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인륜적인 체제라면서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에 언제든 김정은 정권의 도발과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층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필요한 모든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의 잇단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한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제인사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 회의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촉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인권재단은 한국의 연세 휴먼 리버티 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뉴욕에서 북한인권현인그룹 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현인그룹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창립총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인권재단은 이번 뉴욕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촉구하는 방안과 스포츠와 관광 등 북한 정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거부, 또 계속되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한국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정훈 대사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ICC 회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그 중요성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이슈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안보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지난 6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이정훈 당시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의 주도로 설립됐습니다. 현인그룹에는 이정훈 대사 외에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마르주키 다루스만과 비틴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 등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두세 차례 서울과 뉴욕, 제네바 등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유엔과 주요국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앞서 현인그룹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를 마치면서 북한 당국이 COI 권고안을 이행할 것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7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6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19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덴마크 정부가 함경북도 수재민들을 위해 39만 2천 덴마크 크론에 미화로 6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북한의 지난 8월 말 강타한 태풍 라이언락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서쪽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다며 덴마크 구호단체인 미션 이스트를 통해 수재민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금은 수해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29일에도 덴마크 적십자사를 통해 대북 수해 복구 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덴마크 구호단체인 미션 이스트는 북한에서 큰 수해가 발생했던 지난 2012년에도 홍수로 파괴된 평안도 일부 지역의 상수도를 보수하고 황해남도 해주 지역 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식량을 지원했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지난 화요일 1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향후 필리핀 외교의 중심축을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
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대통령 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브라질에서 호세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룰라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에 오른 소식 알아보고요.
예.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취임 이후에 줄곧 미국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여왔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이런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이 중국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등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어제는 이 강도 높은 반미 발언과 친중국 정책 계획을 쏟아내면서 이제 미국과는 굿바이다. 더 이상 미국의 간섭은 없다. 더 이상 미국과의 군사 훈련도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에 다시 한번 미국과는 군사 훈련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쐐기를 박았군요.
예.
간담회에서 또 다른 반미 발언이 있었다고요?
네,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이렇게 중국에 와서 환대를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다. 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다. 거기 가면 우리는 그저 모욕이나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외교 정책은 중국으로 방향을 확 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과거 필리핀이 미국의 통치를 받은 이후 70년 동안 전통적인 우방으로 남아 있었지만
예.
앞으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고리로 해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표명한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미국 전통적인 우방이었는데 지금 필리핀이 갑자기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대규모 마약 사범 소탕 작전에서 4개월 동안 재판 없이 즉결 처형된 사람이 3,700여 명인데요.
예.
미국이 이에 대해서 인권 침해와 사법 절차 파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또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을 했고요.
예.
또 다른 한 가지는 중국이 필리핀에 제시하고 있는 대규모 경제 협력 사업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제 이 교민 간담회에서 우리는 아주 가난하다. 철도도 필요하고 차관도 필요하다. 20년 장기 차관 같은 것을 중국에 달라고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오늘 정상회담에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예.
필리핀 고속철도 사업을 비롯한 교통망, 사회 간접시설 확충과 통신, 에너지, 관광, 농업, 금융과 투자 그리고 해양경비와 관련한 13건의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예.
이런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 진행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당국이 필리핀에 한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우린 가난하다, 뭐 차관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필리핀에게 대규모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비롯한 이 영내 국제 정치 안보 현안에서 예, 자기 편을 우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 수년 동안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는데요.
예.
실제로 중국이 교통망 확충과 사회 간접 시설 건설 등에 총액 5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이 방글라데시와 총액 150억 달러에 이르는 차관을 준 캄보디아 등은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에서 이 남중국해 판결 이행 관련 항목이 공식 성명에 포함되지 않도록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등 활발하게 중국 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남중국해 이 문제의 처음 시작을 보자면 사실 중국과 필리핀은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중국 대륙 남쪽하고 베트남 동쪽 해안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타이완 같은 이 섬나라로 둘러싸인 그 바다죠. 남중국해를
예.
놓고 중국은 또 역사적인 배경 경을 들어서 90% 이상 해역이 자신들의 영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예.
이 같은 내용을 3년 동안 심의해온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분쟁판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 7월에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예.
중국 정부는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또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서 승리한 당사국이 또 필리핀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필리핀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좀 컸지요.
뭐 단순하게 정리하면 뭐 그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상황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남중국해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고요?
네. 이 두 정상과의 회담에 앞서서 현지 언론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 방문의 우선 의제가 아니라면서 선을 걷는데요.
예.
시 주석은 두 나라 공동 발전을 추진해서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자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필리핀 측의 양해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많은 협력의 공간이 있다면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대규모 경제 협력을 필리핀에 약속하고 또 필리핀은 이제 그 반대급부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시 비징핑 중국 국가주석이 13건의 협정 외에 추가 경제 지원 의사도 밝혔고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극도의 친밀감을 표시했습니다.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은요, 시 주석이 필리핀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필리핀은 이웃이면서 형제 국가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은 필리핀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국가라면서 자신이 겨울에 가까워지는 시기에 베이징에 왔지만 양국 관계는 지금 봄날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두 필리핀과 중국에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베이징 교민 간담회 발언이 알려진 어제 필립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필리핀 정부의 노력이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중국에 대한 접근이 결국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필리핀 측에 좀 돌려서 경고를 한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브라질 소식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지금 브라질의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전직 대통령 인기가 높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2018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지지율 조사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
현지 여론조사기관 MDA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좌파 지도자인 룰라 전 대통령이 11.4%의 지지율로 경쟁자들을 좀 멀찌감치 따돌리고 1위에 올랐고요.
예.
이어서 보수파인 사회기독당의 자이르 볼소나루가 3.3%를 기록해서 2위, 중도파인 사회민주당의 아에시오 네비스가 3.1%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현재 직무를 맡고 있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에서 3%의 지지를 얻어서 인기가 좀 낮습니다.
그렇다면 룰라 전 대통령이 2018년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직은 확실치가 않은데요.
예.
이유가 그 브라질 연방검찰이 얼마 전에 룰라 전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기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혐의는 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비리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
룰라 전 대통령 측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브라질 역사상 첫 좌파 정권을 출범시켰던 룰라 전 대통령은요, 2010년 퇴임 직전 지지율이 87%에 달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대통령 후보들 간의 3차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다뤄졌습니까?
네, 경제와 이민, 외교 정책은 물론이고요. 누가 더 대통령에 적합한지, 또 클린턴 재단과 트럼프 재단, 뭐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예.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발언은 또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11월 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트럼프 후보가 확실한 대답을 피한 겁니다.
언론이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또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 얘기를 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면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클린턴 후보 측 이메일 해킹 사건의 배후로서 러시아를 이제 앞서서 지목을 했고요.
네.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벌인 일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더군요.
네, 트럼프 후보는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가 해킹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러시아를 비난하겠지만
예.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배후일 수도 있다 이러고 지적을 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러시아와 미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꼭두각시로 삼으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서로 꼭두각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 후보 여성 비하 발언 또 성추행 의혹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여성 비하 발언, 이건 뭐 그 테이프로 공개가 됐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성추행 의혹은 지금 트럼프 후보가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에서도 거듭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을 했는데요.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도 못한다면서 클린턴 후보 측이 이들을 부추긴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는 이들 여성을 옹호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핵무기와 방위금 그 분담금 문제로 한국에 예. 잠깐 거론이 됐고 특별히 논의되진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이 동맹국들의 방위금 분담을 늘려야 한다면서 새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3차 토론회까지 토론회는 다 끝났는데 어제 토론회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전문가들이 또 언론이 이번에도 클린턴 후보가 잘했다고 손을 들어줬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일반 유권자들 역시 52% 대 39%로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치학자들은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인들 가운데 이 미국의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대선이 그야말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3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지지율로 봤을 때는 클린턴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죠?
네. 한 6에서 7%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지지율 격차를 극복을 하고 역전승을 거둔 후보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기록으로 본다면은 클린턴 후보가 무난히 승리할 걸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예.
과연 트럼프 후보가 이를 뒤집고 새로 역사를 쓸지 참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대선 관련 소식까지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전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구름 끼고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19도, 양덕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15도, 수풍 아침에는 8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희천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구름 많고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 18도, 신계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1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북도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원산, 장전,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0도, 옹기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앞바다에 오전에 비가 오고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는 2미터로 낮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 해상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미터 아래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지난 15일에 이어 닷새 만으로 당시에도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15일부터 이번까지 모두 8차례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6월 22일 한 차례만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은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 장관 회의를 마친 직후이자 오늘로 예정된 안보협의회 직전으로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해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꺾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는 자국군 전투기들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 반군 목표물들을 공격해 2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언론은 오늘 군 관리들을 인용해 어젯밤 알레포 북부 마라트 하우신에 18개 목표물들을 대상으로 공습작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시리아군이 오늘 알레포 봉쇄지역 민간인과 반군의 탈출을 허용하는 독자적인 휴전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시리아 임시휴전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리아군은 두 개의 탈출 통로를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터키로, 다른 하나는 반군이 장악 중인 이들리브주로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그러나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임시휴전은 고립된 알레포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연합지상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 장성이 모술 탈환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라크군에 너무 빨리 진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리 볼레스키 소장은 어제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라크군이 모술로 돌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작전이 동력을 갖게 된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하면 적은 파괴될 것이라는 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레스키 소장은 또 ISIL이 모술 방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ISIL은 더욱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라크군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겨울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베이징에 왔지만 우리 관계는 봄날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시 주석도 양국민은 형제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필리핀과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고 갈등을 적절하게 처리하며 공동협력의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두 나라는 정상회담 뒤 필리핀 고속철도 사업을 비롯한 기초시설과 에너지, 투자, 마약 퇴치 등 13건의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또다시 우세한 토론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어제 토론 직후 여론조사기관 ORC와 공동으로 벌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클린턴 후보를 승자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승자로 택한 응답자는 39%에 그쳤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로써 세 차례 진행된 CNN 여론조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란이 내전 중인 예멘 내 후티 반군에 무기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최근 몇 달 새 두드러졌으며 무기들에는 미사일과 소화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과 서방, 이란 관리들이 통신에 전했습니다. 특히 예멘으로 유입되는 이란 무기들의 밀거래 경로로는 최근 예멘과 이웃한 오만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